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진리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 진리와 공의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15절에 의하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후에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메고 온 열두 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요. 또한 출애굽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킨 거룩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거룩한 곳인 길갈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지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라도 길갈에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신으로 섬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예상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교 예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의 제목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제목을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교 예배 곧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였는데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점점 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신앙 세계에서 중간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 곧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들, 곧 바알이나 아세라에 대한 숭배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육적인 음행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로 달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은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에 동반된 음란한 행위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향락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한 말씀에서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정의가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여 가치관과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탄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나무나 막대기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바랄 수 없는 허탄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라고 한 말은 실제로 우상이 응답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는 다만 백성들이 우상을 점치는 데 사용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장소로 즐겨하는 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드리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늘과 가까운 곳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잎이 무성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 좋고 그늘이 좋아 의식을 행하기에 좋은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라고 한 후에 14절에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며 그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음행을 엄중히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 나라가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음행한 딸들과 며느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차마 들을 수 없는 소식들을 매일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대학 게시판으로 사용하던 위텐베르크 교회 문에 당시 교황이 판매하던 면제부의 부당성을 천명한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음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루터는 면제부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짓된 것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래 중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써 주어질 수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면제부는 교황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라의 타락을 초래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농노들이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서 짐승과 같이 일하고 있을 때 타락한 러시아 정교의 주교들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호화로운 성당에서 설교단의 드림처는 어떤 색깔로 해야 할 것인지 스톨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다가 러시아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며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면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교제가 앞으로 그들을 어떤 길로 가게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없지만 부모는 그 앞길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대개 그 앞길이 순탄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는 자녀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부모의 권면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며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과의 교제를 금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호세아의 이러한 유다에 대한 기대는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지만 비록 북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멸망할지라도 남유다만은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는 그 시기가 조금 늦추어졌다고는 하나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때로부터 겨우 한 세기가 조금 더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또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역사적인 장소인 길갈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며 베다웬은 베델을 멸시하는 별명으로 부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다웬의 뜻은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이란 뜻입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니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베델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잡초의 세력은 왕성해지고 잔디는 점점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습관도 나쁜 언어 습관이 좋은 언어 습관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순진무구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늑대와 함께 키우면 늑대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통하여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두면 선하게 살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인간의 양심에 악을 심어 놓는지 인간은 악한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곳, 이교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이단의 침투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에는 결코 이단이 가까이 하지 못하며 이단이 왔다가도 맥을 추지 못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이단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은 어느 교회에 청년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 그래서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의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자고 하였더니 거기에 이상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틀림없이 전화가 올 텐데 전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접촉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친하게 지낸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매장하게 끊는 법이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를 그 교회에 다시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는 그 날부터 일체 그 교회 성경 공부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그 이단의 실체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3절에 의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한 말씀은 길갈과 베다웬과 같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과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키지도 않을 헛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멍에에 익숙지 않은 암소가 멍에를 완강히 거부하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넓은 초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듯이 그들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도 보호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한 자를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자를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죄악된 삶을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아 쓸어버리듯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무수한 제물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친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교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호세아 선지자는 5장에서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닫고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스바와 다볼도 길갈과 베델과 함께 호세아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패역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다는 말씀에서 패역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륙죄, 곧 폭력적인 범죄에 깊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며 윤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지게 합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 그 어떤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돌아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을 사로잡아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길로 자유롭게 갈 수 없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참 자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까닭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으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 남왕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공적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새 달, 곧 월삭과 같은 모든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징계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암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비밀,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내하심을 한결같이 바라보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